로마서 51번 메시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김 로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단지 그리스도가 죄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고 어느 날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 죽으신 구주시라는 좋은 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심오합니다. 1장 9절 안에 있는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포함합니다. 로마서 안의 복음. 로마서의 맨 처음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부르심받은 사도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바울의 의도가 복음에 관해 쓰려는 것임을 지적하는데 그 복음이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이 책 전체는 복음, 즉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의 다른 어떤 서신에서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그는 곧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복음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믿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10장 16절에서 입증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적인가 불순종적인가 대적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복음에 따라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로마서 15장 16절은 곧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게 하시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 전파는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봉사였습니다.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약 안에서 약속됨.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에 관해 말한 것은 깊고 심오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쁨의 통보를 의미합니다. 복음이란 그것을 듣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좋은 소식입니다. 1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 거룩한 책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구약은 단지 창조와 역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요소들이 구약 안에서 계시됩니다. 이런 요소들 중 맨 처음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혼으로 만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탄할 만한지요. 이 어떠한 좋은 소식입니까? 이러한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복음에 관계된 두 번째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 생명나무 앞에 놓여졌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으로 그 형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15절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뱀이 들어왔지만 이 구절은 여자의 씨가 뱀을 처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네 번째 요소가 발견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이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합당한 제물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9절은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생명들, 식물, 동물,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 땅과 관계되는데 그 땅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독초하시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 즉 그분께 어울리는 누군가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를 만드시는 것도 역시 구약 안에서 약속된 복음의 요소입니다. 놀라운 인격에 관하여 1장 3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주된 관심은 죄사함도 아니고 혼들을 얻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천당 가도록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복음은 교리도 가르침도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인격입니다. 이 놀라운 인격은 두 본성, 즉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성육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4절은 그분을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룩의 영은 3절의 육신과 대조됩니다. 3절에서 육신이 그리스도의 인성의 본질을 언급하듯이 이 구절에서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신격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본질은 하나님 그 영 자신이며 거룩에 속하였고 거룩함의 본성과 질이 충만합니다. 그러한 영에 따라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표시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사람이 되셨지만 육신 안에 사람이신 그분은 부활함으로써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복음은 육신이 되셨고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놀라운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그분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 본성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은 그분의 인간 본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 안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죄가 가득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점은 죄들의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 그리스도는 복음의 모형이요 원형이십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나셨지만 부활에 의해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세 장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계시하며 4장은 우리의 칭의를 계시하고 6장은 우리의 죽음과 장사됨을 7장은 우리의 육신과 천연적인 생명의 문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은 우리가 많은 형제들 중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점입니다. 1장에는 모형, 곧 원형이 있는 한편 8장에는 대량 산출이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육신 안에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 육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인 맏형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의 어디에서도 이런 관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약간 진보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더 깊은 생명에 관해, 영성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생명이나 영성조차도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전에는 육신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영성에 흥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영성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리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고서도 친절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친절함을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복음의 중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너무 교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성령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보다 더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가변적이고 요동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그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많은 돈을 선물로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어느 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심에 있어서도 약간은 우리의 순종에 관계되며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의 경우에는 변하게 될 기회도 여지도 없습니다. 의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도록 의에 의해 매인바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예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을 임대한 사람은 그가 집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임대 계약의 정당한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가 집주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대료 지불은 의에 속한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저를 기뻐하시든 기뻐하지 않으시든 당신은 당신의 의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도록 매인바 되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전히 저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내 구원의 근거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때로 복음 전파할 때 우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대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을 들은 뒤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만일 내가 죄 짓는 일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의에 관한 빛비침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인 하나님의 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간다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실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함.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즉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지 혼들을 얻거나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를 만날 때에나 믿지 않는 이를 만날 때에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관한 그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이가 구원에 관해서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분명해지고 즐거워하기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를 섬겨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할지 모르나 복음의 다른 측면들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필요에 맞는 것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봉사의 중점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요소들과 상세한 것들을 배워야 하며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한 바에 따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술과 기교를 개발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하나님이 육신 안의 죄인들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된 아들들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 복음의 중점임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한 문제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까?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죄들을 사함받게 하거나 그들을 영적으로 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8장에서 즉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문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만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12장 전에는 언급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몸이 산출되려면 반드시 육신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육신 안의 죄인들을 영 안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